출애굽기 66번 메시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관한 율법의 규례 창세기는 두 구,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된다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사람의 타락은 지극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요약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적극적인 문제와 사람의 타락이라는 소극적인 문제를 내포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가 한 가지 주요 항목,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을 다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구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속과 그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는 만유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을 포함하는 구원을 계시합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기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16장,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장막의 이상과 건축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의 건축 또한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이 구속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의 건축을 거쳐 계속됨을 뜻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속받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지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 완전히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땅 위에서 그분의 거처가 되는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의 건축을 포함합니다. 참으로 구속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오늘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에 관한 체험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체험에서 출애굽기는 단지 12장이나 14장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을 체험하고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았겠지만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을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애굽, 즉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을 체험하였지만 홍해를 건너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상과 바로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홍해를 건넜고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체험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전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불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분과의 직접적인 교통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통 안으로 인도된 것은 사람의 창조 이후 25세기 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땅 위에 하나님과 면대하여 교통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시내산에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통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과 교통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출애굽기에 계시된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단 하루 동안만 그분의 백성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그곳에서 여러 달 동안 그분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을 그분의 특별한 소유, 그분의 보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에게 매우 귀하였던 까닭에 그분은 그들을 방문하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그분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은 천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기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우리는 율법의 규례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많은 규례들을 포함합니다. 이 규례들은 출애굽기의 나머지 장들과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일부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십계명만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의 어렸을 때의 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두 율법의 일부로 간주되는 사실로 인해 고민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9편에 의하면 율법은 계명들은 물론 규례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두 부분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십계명과 모든 규례들이 그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만을 율법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십계명 이상의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율법이 계명들은 물론 규례들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규례들은 율법의 보충적인 부분이며 세부 항목들을 십계명에 첨가합니다. 십계명을 율법의 주요 부분으로 여기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 주요 부분은 상세하게 보충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둘째 부분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보충과 율법의 세부 항목들을 봅니다. 율법의 규례들에 관한 첫째 메시지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대한 규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른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규례들을 볼 것입니다.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가를 밝히십니다. 이것은 전에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심 받았던 자인 아브라함에게도 계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산에서 그분과 면대하는 교통 안으로 인도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의 깊이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에 관한 주요 항목들을 제시함을 볼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구약의 나머지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발견된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들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방법이 배제됨을 봅니다. 이 구절들은 나아가 금과 은으로 된 우상들을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나아가 이 구절은 여기에서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경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23절은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라고 계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 두 계명들에 대한 보충과 이 계명들과 연관된 세부 항목들을 봅니다. 계명들 중 처음 두 항목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아무 신들도 두지 말고 또한 우상들도 만들지 말라는 것을 듣습니다. 23절에 있는 나를 비겨서라는 구절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과 함께 다른 신을 두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남편을 둔 여자가 그와 함께 다른 남자도 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자가 한 남편만을 두어야 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주님만을 두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은 특별히 금과 은으로 된 우상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사야서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들을 두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과 함께 시내산 위에 있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산 꼭대기에서 교통하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것에 관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 백성은 삼일 하나님과 비교 또 다른 신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또 다른 신을 두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23절에서 마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대척하고 나를 저버리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를 섬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나와 비교 금과 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음란이라. 너희는 나를 너희의 유일한 남편으로 취해야 한다. 나와 비교 다른 아무런 신들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24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호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여기서 우리는 제단과 제물들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에 관해 읽습니다. 24절과 25절에 의하면 제단은 흙이나 돌을 재료로 하여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료로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그들의 수고를 더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흙이란 자연석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듬은 돌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26절로부터 그들의 적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백성들이 주님의 단에 층계로 오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음을 봅니다. 24절은 다섯 가지 기본 제사 가운데 두 가지, 즉 번제와 화목제를 언급합니다.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여기에 관념이 구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된 백성 사이의 교통입니다. 24절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경배를 위한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 기억하여야 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제단과 제물들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축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상들이 없음. 우리는 23절에서 백성이 금이나 은으로 신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명령받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나무나 돌과 같은 다른 재료들로 만든 우상들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만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은이나 금을 숭배해서는 안 됨을 암시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의하면 한 불그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량을 청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배 안에서 우리는 부의 자리를 양보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금과 은의 자리를 양보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금, 은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존재하기 위해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를 점유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부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금과 은으로 우상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금과 은을 가진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부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우상이 없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붙들지 않는다고 증거하기는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부를 소유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대신 부를 붙드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방법으로 경배하고자 한다면 부를 붙드는 우상 숭배를 포함한 모든 우상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부를 붙들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배가 무가치하게 될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를 붙드는 한 우리는 참되고 순수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으로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경배 안에서 부에게 어떤 자리도 양보해서는 안 됨을 함축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상황이 돈과 자금 조달의 자리를 내어줌으로 인하여 쇠퇴되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는 금송아지의 숭배로 특징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큰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발탁되고 공중에 명성을 받는 것은 보통입니다. 이것은 금과 은으로 신들을 만드는 것이요, 또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제단, 즉 십자가를 통하여 히브리서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단은 그림자요, 그것의 실제는 신약의 십자가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제단 없이 직접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제단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보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끝남을 봅니다. 그러므로 제단이라는 단어는 그 암시하는 바가 풍성합니다. 제단과 관련하여 우리는 죽음과 불태우는 것과 부활을 봅니다. 이것은 구속, 소극적인 것들을 끝냄, 적극적인 것들의 부활을 포함합니다. 제단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러한 과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이 없다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제단은 흙이나 돌과 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료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다듬은 돌, 사람이 수고한 재료가 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십자가가 사람의 수고로 예비되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예비하시려고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제단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예비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예비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며 다만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제가 당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예비하심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다만 당신이 예비하신 십자가를 받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흙이나 돌로 제단을 세울 수 있었다는 사실은 십자가를 쉽사리 손에 넣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꼭 돌로 제단을 쌓도록 명하셨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재료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흙은 항상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만들어진 제단은 십자가의 유용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소 흙처럼 약하거나 돌처럼 강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많은 믿는 이들이 약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꽤 강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강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는가 혹은 약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는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의 원칙은 번제를 드릴 때 다른 크기의 동물들을 이용한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와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었던 반면 다른 사람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단을 흙으로 쌓거나 돌로 쌓거나 십자가를 강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거나 약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거나 무방합니다. 어느 경우에나 십자가는 여전히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재료의 예비에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에는 사람의 수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천주교 안에 있는 커다란 이단은 사람의 수고가 더해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흙이나 돌들이 제단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러한 제단을 너무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그것들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돌들을 다듬고자 한다면 그것은 오염을 야기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의 역사에 사람의 수고가 더해지는 것은 오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수세기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수고로 하나님의 예비의 역사를 미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아름다움이 부족하며 그것을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 어떤 것을 더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떤 설교자들은 단순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말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는 데에는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파되는 사탕발림의 설교 안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능력이나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에 사람의 미화하는 수고가 더해질 때 그 결과는 오염입니다. 오, 오늘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오염시키는지. 이 오염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적인 돌들보다 다듬어 광나는 돌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고 그것을 오염시킵니다. 더 나아가 20장 26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주님의 제단에 층계로 오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단을 위하여 층계를 만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층계는 사람이 만든 방법을 가리킵니다. 모든 교파에는 그 자체의 종이에 따른 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층계는 사람의 적신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단은 높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땅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층계의 필요를 없애고 누구나 제단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수준에 있고 매우 쉽게 누릴 수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기에는 사람의 자랑과 칭찬을 위해 사람이 달성해야 할 단계가 전혀 없습니다. 층계는 사람의 달성을 위해 자리를 내어줍니다.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을 두는 조직에 얼마나 많은 층계들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전혀 층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준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달성이나 성취를 위한 여지가 전혀 없으며 사람의 방법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향하는 인간이 만든 모든 방법을 배척해야 합니다. 재물들, 즉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다섯 가지 주요 재물들 가운데 단지 두 가지, 번제와 화목제만이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언급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며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들 상호간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배는 번제와 화목제, 그분의 누림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어떤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경배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타락한 기독교 안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발전입니다. 주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영과 실제로 경배해야 합니다. 이 실제는 번제와 화목제이신 그리스도를 포함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재물들에 관한 언급과 함께 참되고 합당한 경배의 기본 원칙이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계시되어 있음을 봅니다. 주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좋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좋은 땅으로 가는 길에 있었을 때 그들은 이 구절들에 있는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으로 들어간 후 그들은 지정된 장소, 그분의 거처를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두실 곳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일 때마다 다른 아무 이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루터파나 웨슬리파와 같은 이름들이 주님의 이름에 덧붙여 사용됩니다. 그러한 이름들의 사용은 주님께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배에는 아무 우상도 없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주님의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함께 올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이름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 안에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축복하심. 우리가 이 구절들에 따라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배가 참되다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에 대한 초대가 될 것임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시려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22절에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배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임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배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에 초대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경배의 결과입니다. 그분의 방문과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